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들,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말인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천지가 어떻게 결론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결말을 보고 어떤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결론이 나고 또 사탄을 대표하여 온 세계를 속이는 잘못된 큰 바벨론이 어떻게 끝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알지 못하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론을 할 때 우리는 소망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힘듦도 모든 고통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다 끝이 나고 해결되는 거죠. 그 와중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없다고 그랬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노릇을 하면 바로 하면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갈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죄 용서를 받았냐, 속죄함을 받았냐 그 길로 인도해 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제사장들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제사장이란 것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모든 세상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미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한 번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는 동물도 죽일 필요도 없고요. 주님도 더 이상 죽일 필요 없어요. 한 번 죽은 것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소망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나라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뜻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세상이 주님께로 다시 귀속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주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여러분은 시장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과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졌죠. 마귀도 무정 속에 들어갔죠. 그 다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다 들어갔죠. 이제는 정말 의롭게 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넘어간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휴거됐다 내려온 사람들은 이미 영화라면 영생체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죠.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이 한 천년 동안 살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아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 즉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 땅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 주는 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바로 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We reign in the earth. 이 지구 위에서 통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고 WCC나 WEA나 NCCK, 크리스라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도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죠.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돼요. 그런 종교 통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에도 지금 받은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세상 신인 마귀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 못하게 해서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지 않는 분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딱 가려놨습니다.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팔자 타령을 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5장 10절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9절에 이 문화비유 있죠? 문화비유. 주님이 비유로 하신 그 문화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의 지각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잘 관련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버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어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뜻이고 뭐고 없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잠시 갔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가셨죠. 다시 돌아오실 때 그 종들이 일한 만큼 갚아주시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뭐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때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거울을 다스리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거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영어로 사실 문화가 많이가 된 거죠. 영어로 많이 이렇게 된 거죠. 돈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파운드라고 그랬습니다. 한 파운드씩 줬다고 그랬어요. 이런 파운드는 화폐 단위기도 하고 무게 단위기도 하죠. 참 특이한 겁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 즉 한 파운드씩을 나눠주시면서 장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장사라는 말, 요즘 말로 비즈니스죠.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장사라는 말을 영어로 occupy라고 그랬어요. occupy라는 건 내가 차지하고 정복하는 뜻 아닙니까? occupy. 이 말은 이것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차지하라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다. 그러자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텐 시리를 다스리라. 이런 권세를 가지라고 그랬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비유라고 얘기하기 전에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종들과 계산하는 거죠.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한 문화씩 한 파운드씩 줬습니다. 한 파운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걸 놓고 간절히 무릎 꿇고 아침에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네 성경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라. 근데 요즘 성경은 뭐 가죽으로 덮었고 아주 두껍잖아요. 근데 아주 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한 성경은 한 파운드밖에 안 되죠. 아, 이게 한 파운드가 성경입니까? 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어요. 똑같이 누구나 다 주었잖아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성경은 누구에게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바로 생명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열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죽은 영혼들의 심령이 비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영혼,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옛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저보고 그래요. 네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 아들을 포기하라.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네가 이제 알았느냐? 한 영혼,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아무리 천하를 주더라도 네 아들을 포기 못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냐?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무릎 꿇고 성령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 아닙니까? 너희 혼은 무엇과 바꾸겠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죠.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우리 혼이 없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모두에게 성경을 한 권씩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장사하라는 말을 차지하라는 뜻으로 주셨죠. 옛날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여기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물론 이삭도 씨지만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신이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즉 예수 그리스도시요. 육신적인 씨는 이삭이요. 그러나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가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 즉 갈보리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오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독생자만이 진정한 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셨죠. 이제는 네가 가로와 세로로 vertically, horizontally,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었죠. 바라봤죠. 그러니까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런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씨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미국 대통령도 그걸 모르죠. 유엔도 잘 모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 멕시코 유카탄을 한 7번인가 6번 갔다 왔는데요. 그 길이 참 잘 닦여 있어요. 아스팔트가. 저희가 그 종횡무진으로 가로와 세로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유카탄 땅을 지금 아브라함처럼 가로와 세로로 차를 타고 걷습니다. 걷는 곳을 네게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한 문화인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는 만큼 들고 가는 만큼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 Bless along with Abraham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다. 이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다가 그때 가서 아이고 이게 진짜네. 어떡하지. 때가 너무 늦었네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가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소멸하고 악인들도 소멸하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귀신들도 다 소멸하고 의만이 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세를 누린 사람들, 권세자들은 다 심판을 받으니 누가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아무리 고난받고 육신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15절 17절 말씀은 서로 맥이 통하게 되고 짝이 되게 되고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멕시코 국경지대를 포함해서 엔세나드를 포함해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포함해서 저 콜롬비아, 브라질, 큐바 뭐 얼마나 다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도 했습니다. 또 스페인 가서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어딘지 그 다음에 저기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건 마귀들도 믿고 떠난다고 그랬죠.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다. 이게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과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장사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해서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원수들을 끌어내 그분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했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만왕왕 만주주로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선적입니다.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부인해도, 천년왕국을 부인해도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적으로 오실 때, 즉 만왕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광경이 나오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포도즙처럼 밟는 자처럼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 아무도 그 앞에서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제가 옛날 전도사 때요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던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찬송을 지어서 적어줬어요. 제가 조금 틀리겠는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이실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때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천사들과 온 우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장면입니다. 모든 동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마지막 절 보게 되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동물들, 생물들, 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죄를 진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나타나야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도 죽음을 면하기 때문에 썩어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서 주님이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 때까지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나귀가 말이죠, 이제 앞에 막 그냥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지 못하니까 그 벽에다가 말이죠, 막 그 몸을 비비니까 발람의 발이 막 거기 비벼졌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한테 말은 안 들은 적이 있느냐?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미련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승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짐승을 사용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나 지는 것이나 여러 가지 헤엄쳐 다니는 사자 같은 들짐승 이런 것들도 주님을 찬양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처참하게 고난받으신 피와 물을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고생하셨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 혼자만 존재해도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죽인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죠.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욥처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연약할 때는 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모년에 그를 갑절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년은 주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땅과 하늘이 전개될 때 이때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지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겉옷을 깔아서 주님이 탄 나귀가 지나가게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 그들 보고 찬양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책망했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돌도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도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넜을 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 안에도 돌을 12개, 밖에도 12개. 그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인해도 돌들이 증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느냐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안에서 그래 네가 나한테 줄 게 뭐가 있느냐 다 내 거 아니냐 네가 나에게 줄 것은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요 그 자녀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사탕을 주고서 나 좀 줄래 그럴 때 주면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도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찬양 대원으로 이끌어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Redeem your time. 나머지 시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다 사가지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네가 써라 이런 얘기죠. Redeem your time. 개혁에는 뭐 세월을 아끼라 그랬지만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 하는 말이 더 실감이 나죠. 자, 다시 본문에 보니까 5장 14절에 그 모든 만물들이 찬송할 때 그때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더라 이랬죠. 아멘 그랬습니다. 찬송할 때 모든 만물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짐승들이 아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과 관련해서 여러분 사도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성경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점치는 영을 쫓아내 주었을 때 그 주인이 자기 벌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 넣어버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밤 12시 자정쯤 돼서 미드나잇 그래서 성경에 미드나잇 그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송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뭐 깨꼬리같이 요즘 뭐 독창자들처럼 그런 찬송을 했겠습니까? 성가대원처럼 했겠습니까? 비록 서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찬송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렸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실이 풀려지더라. 참 이때 간수들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자결자라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나타난 이 지진의 역사를 통해 감옥문이 열리고 사실이 풀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간수는 그때 사도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랬죠. 이럴 때 사도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착고에 차인 것처럼 깜깜하고 소망이 없을 때 기도하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합력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늘에 있는 네 짐승들이 역시 우리를 위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어려움의 기반인 감옥, 영적인 감옥의 기반이 흔들려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찬송을 드리라는 거죠. 브라질에 있는 조엘이라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는 두 번 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설교할 때 제가 그 제목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와 찬송이다. 이 무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무기입니다, 무기. 마귀가 싸우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면요. 마귀는 할 말이 없어요. 불평하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갖다 줬는데, 감사하면 마귀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하는 게 가장 최고의 무기예요. 찬송하는 게 가장 큰 최선의 무기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그럴 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주위에도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고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다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은 이것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았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풀어주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주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바뀐 거죠. 지금도 보좌주에 있는 네 짐승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 하나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도 창에 찔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이러한 역사가 하늘 즉 24장로와 네 짐승이 찬송하는 그 하늘과 땅,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잠깐 머리를 숙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문화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성경책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뒀다 했습니다. 수건에 싸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십니다. 수건에 싼 것이 뭡니까? 그저 성경을 가죽이나 그냥 헝겊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싸두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옥에 가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뭐로 수건을 풀어버리고 성경을 열어서 안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증거할 때, 지금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고난 중에 아멘으로 찬송할 때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네 짐승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앞에도 옛날 사도들이 경험했던 놀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이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내가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골 다섯 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신 한 분 한 분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70여 80 강건한 80인 이 세상,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깨닫고, 문화 같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성경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그 나라를, 그 도시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휴거만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만 주님이 오실 때 칭찬할 텐데, 휴거가 있다도 그리죠,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 뭐하다 왔느냐, 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만 살아왔느냐, 너는 나만 기다리기만 했느냐, 이런 책망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